우리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남길 수 있는 대대에 기억하는 그런 유업도 우리가 남기지만은 죽을 때까지 관계를 맺고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과 사유, 자연과의 관계, 이런 원만한 관계 때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형통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를 뽑는다면 하나님과의 맺는 관계입니다. 소위 세상에 말하는 명예와 부를 쌓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해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늘의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자고 죄인에 불과합니다. 조금 부족하고 못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정오의 햇살처럼 어두운 인생에 살아갈 때도 밝혀주실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폭풍우가 걸스게 몰아치는 이 험난한 세상 여정 속에서도 늘 함께해 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피조물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방식대로는 하나님을 뵐 수 없어요. 로마서 1장 말씀처럼 본질상 사람은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했는데 우리 피조물은 스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직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단지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3절에 곧바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곧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습니다. 충만한 생명의 빛이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세상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주님이 가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마다 온라인 클래스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많은 교육 시스템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정보를 나누는 것, 지식을 배우는 것, 이것이 교육의 전부가 아니죠. 교육은, 진정한 교육은 머리와 머리를 맞대고 인격적인 만남과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점에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 놀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정보나 종교적인 지식을 천사를 통해서 최첨단의 매개체를 통해서 알려주실 수도 있는데도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부였던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비밀이라, 미스터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표적을 기록하셨는데 그 기적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킨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것도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셨어요. 단순히 의형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근본까지도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로 오염되어 부패하고 타락해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이 포기하고 부모님만 저도 포기해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그분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것이죠.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수가 되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갈증, 목마름, 오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또 다른 내용이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 이제는 두 번째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기적에는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는 치유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세와 능력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아, 저 가나에서 일어났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애타게 있었는데 저 예수께서 물을 그 항아리에다 집어넣더니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이 왕의 신하가 듣게 된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은 즉시 뛰어서 34km 약 20마일 정도를 뛰어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그 내용이 47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겨우 죽게 되었습니다 말합니다. 호기심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영적인 궁금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병들어 겨우 죽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그 왕의 신하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왕의 신하는 당시 갈릴리 지방을 통치했던 헤로당의 고위 관리로 말합니다. 꽤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류, 중상류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됐는데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버나움까지 와서 아들의 손을 얹고 직접 안수해 주면 나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또한 아들이 죽으면은 이때는 너무 늦어서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또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 살아있을 때만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으로 이 왕의 신하는 믿었던 거예요. 왕의 신하도 예수님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여기까지였었어요. 불완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완전히는 알지 못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요, 생명의 빛으로, 진리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속성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믿음이 먼저 눈으로 확인해야 믿을 수 있는 그 정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표적과 기사만 구하는 믿음을 지적하시는 말씀을 들은 이 왕의 신하는 깨달았습니다. 다시 간청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내려오소서. 이때 주님은 가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은 왕의 신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그 정도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고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의 과정을 구분한다면 그게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표적 신앙입니다. 둘째는 말씀 신앙이에요. 신앙의 초기 단계는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몇 년 전에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런 책이 선풍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20세 동안 뉴욕타임스,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넘버원으로 뽑혔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30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많이 알려진 책입니다. 이 책을 저술한 사람은 이븐 알렉산더라는 의사예요.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교수로, 신경외과 교수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뇌의학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은 이분이 박테리아성 뇌막염에 걸렸습니다. 뇌의 한 부분이 완전히 죽게 됐어요.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산소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이미 사망 판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분 가족들에게 말을 남겼습니다. 결정만 내려주시면은 호흡기를 떼어서 장례식을 치르도록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의논하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눈을 뜨고 깨어난 거예요. 의학계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 과정을 책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가 어둠 가운데 빛을 발견하고 천국에 가서 천국을 보고 천사를 만난 경험을 서술한 내용이 저 책에 담겨져 있답니다. 그가 깨어나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뇌가 꺼져도 의식이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었다. 삶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다. 천국을 보기 전에는 천국, 하나님, 영혼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의학적인 지식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영혼이 실제하며 죽음이란 다만 다른 상태로 변화되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믿게 되었다. 영성과 과학은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이분은 뇌사 상태에서 깨어난 후에 극적인 체험을 가지고 죽음의 세계, 천국, 하나님, 영혼에 대해서 믿게 되고 이렇게 책을 저술해서 나누게 된 것이죠. 이 놀라운 한 개인의 체험입니다. 우리 같은 교단인 PCA 템파베이에 열린 교회를 담임하시는 주명식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2년 전에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됐는데요. 이 목사님의 어머님은 원래 작두에서 춤을 추던 무당이었답니다. 아들의 전도를 통해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금요일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칠판에 임마누엘이라는 네 글자를 쓰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글씨에서 강한 빛이 나와 어머니의 가슴에 비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은 어머니만 보셨고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해서 한글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다 해요.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글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들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엄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마를 사랑하시고 엄마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후에도 계속 영적으로 시달리는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글자가 빛으로 어머님의 가슴에게만 오게 된 거예요. 이것도 귀한 표적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표적과 기사, 지금까지도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적만 추구하는 신앙에 머물면 믿음이 건강히 성장하지 못해요. 표적은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사인입니다. 사인. 아무리 놀라운 표적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돼요.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만큼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경험한 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표적,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반석이 깨지고 물이 펑펑 솟아나게 되고 매일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기적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했어요. 보이지 않으면 두려움과 근심, 염려에 빠져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리고 우상에 빠지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계시고 사라지면 하나님은 죽었다고 여기는 신앙인 것이지요. 표정만 따라가다가 나중에 우상주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66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표적과 기적의 기록들입니다.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간곡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분 골짜기에 내려간 태양을 멈추게 해주시고 엘리야는 죽은 사로밭 과부를 살려주시고 하늘에서 비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기적들도 보여주셨습니다. 용광로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 몸 상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나왔던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사인이에요. 신약에서 행하는 예수님의 기적도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느라. 넘쳐 흐른다는 것이 기적이. 얼마 전에 타지에서 집사님 저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저는 미국 그 내셔널 팡만 가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위대한 예수가 되신 하나님, 이 오묘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간증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국립공원만 가면 이 하나님의 오묘한 권세와 능력을 인식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구원자 된다는 증거들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이란 말입니다. Common grace라 해요. 표적 신앙은 눈에 보일 때만 앞으로 나가지만 계속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표적과 기적은 마귀도 행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불을 내리고 사람에게 충격 주는 표적을 행할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요. 신들린 무당은 정말 작두를 타고 용한 점쟁이는 사람의 과거사를 쪽지폐처럼 잘 알아맞춥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도 큰 이적을 행하되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말하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써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말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이에요. 표적 신앙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믿음 생활 어디에서 나오게 됩니까? 어떻게 준비 요구하는 믿음 생활 시작됩니까?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간절 보면 표적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게 되고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온전한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을 끝까지 충성되어 섬길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돼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진리, 지혜,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와 생명이 되는 것을 나타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분이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에게는 표적과 기사보다는 말씀으로 만나고 깨우쳐주고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4장 14, 19절, 5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합니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내가 내려갈 필요 없다. 나는 말씀으로 치료할 수 있다. 집으로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 왕이 지나는 믿고 하신 말씀을 대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났어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주께서 가보라 내 아들 살아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 정확한 시각에 아들의 열기가 떨어지면서 살아났어요. 직접 자신의 아들이 치료되는 것을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은 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고 모시고 사는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경험한 표적은 표적을 일으키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 신앙이 표적 자체만 중요한 신앙보다 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표정만 따라가면은 믿음이 한동안 뜨거워도 그 사람의 인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10명의 제자에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 자리에 없던 도마라는 제자는 나는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봐야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걸 믿겠다 했을 때 8일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러면 한번 나를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이 말씀을 주시고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도 말씀을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마셨습니다. 표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기대와 소원 있는가에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 생활로 가는 방향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묵상하며 인내하고 소망 중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인격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말씀만 붙들고 왔습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믿고 살았는데 그만큼의 보이는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갈등이 있고 번민이 있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내 인생 속에서 관여하시는가? 정말 성경은 진리가 되는가? 의심이 생기도 해요. 그럴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것이 성숙한 신앙의 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수도사가 오일이 필요해가지고 알리브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여, 이 연약한 뿌리가 잘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자 비가 내렸습니다. 다시 기도했어요. 이제는 따뜻한 빛이 필요합니다. 태양을 쬐어 주시옵소서. 다시 먹구름이 사라지고 빛이 내리시겠습니다. 수도사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나무가 단단히 자라기 위해서는 서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작은 나무에 서리가 다 맺혔습니다. 다음날 나무를 확인해 보니까 이 서도사는 놀랐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자라다가 죽어 있는 거예요. 다른 동료 수도사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필요할 때마다 다 보여주시고 응답했는데 어떻게 나무가 죽었어요? 한참 듣고 있던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나도 똑같은 나무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잘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은 눈으로 확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 맡겼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남의 필요한 햇빛, 바람, 비, 서리든 때를 따라 다 주세요. 주님이 나무를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잘하십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했을 뿐입니다. 짧은 예화지만 온전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삶이 다양해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복잡해졌어요.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다 확인하고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야 논리가 설득돼야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믿음의 중요한 본질을 놓칠 수 있어요.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진짜로 맡기는 겁니다. 내 눈이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시기 때문에 맡기고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표적이 내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을 때는 더욱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확인되는 실패와 성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욱더 맡기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오늘 새벽처럼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밤이 오기도 하고 따뜻한 태양이 내려지는 좋은 날도 있습니다. 쾌청한 날씨도 궂은 날도 있다가 오기도 하고 다시 옵니다. 구름에 덮인 날도 찾아와요. 믿음의 사람들이 견디고 이기려면 끝까지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어려워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힘들고 예상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보증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붙들며 버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내가 너를 붙들어주겠다. 절대로 네가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은 허락지 않겠다. 너와 함께하고 피할 길도 열어주고 버틸 수 있는 믿음의 힘도 내가 부어줄 것이라. 이런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표적과 기사라는 현상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인생의 절대적인 원칙이고 기준이고 완전한 지혜인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은 힘든 일을 만난다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창조와 회복의 능력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믿고 돌아갔던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부유함이 체험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에 보이는 현실 내가 경험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